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나.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듣똑나 이코노미 첫 방송 날인데요. 이 타이틀이랑 아주 어울리는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노벨 경제학상. 지난 10월 10일 저녁에 노벨 경제학상 후보가 발표가 됐었죠. 세 분이 같이 공동수상을 하게 됐는데 오늘 할 얘기가 제일 많은 벤 버냉키 전 페드 의장, 연방준비제도 의장, 그리고 다른 두 분이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랑 필립 딥비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공동수상을 하게 되었어요. 매년 사실 찬바람 좀 분다 싶을 때 10월 한 초중순 때가 되면 노벨상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제부 시절에 사실 이게 큰 조직일 경우에는 이제 과학 담당도 나눠져 있고 막 이런데, 제가 있었던 경제산업부는 과학도 이제 경제산업부에서 담당하고 경제도 당연히 경제산업부에서 담당하고,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이제 오늘 내 기사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기사가 빠졌는데 여차저차 하다가 퇴근을 못하고 있다 보면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가 되고 갑자기 단신이 잡히고 이 사람이 왜 받았는지 단신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항상 놓여지곤 했거든요. 근데 특히 뭐 노벨 경제학상 같은 건 경제부 기자들이면 다 아는 사람, 알만한 사람 받는 거 아닌가 하는데, 굉장히 학자분들이 많고요. 이분들이 그리고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남아있던 경제부 기자들이 다 붙어가지고 집단지성으로 막 구글링하면서 이분 논문 이런 거 있는데요, 이런 거 있는데요, 계속 막 단톡방에 올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받았다는 게 맞죠? 맞죠? 서로 막 크로스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그 뉴스 시간까지 맞춰서 막 단신을 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노벨상 수상 발표 나오는 거 보면서 아, 요맘때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나마 사실 경제학상은 그래도 나은데,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거 나왔는데 저희 부에 이제 단신 쓰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대체?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막 이러고 있을 때도 많았고, 그 생각이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좀 났어요. 다시 노벨상 얘기로 돌아와 보면,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은 사실 오리지널 노벨상은 아닙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경제학자들한테 상을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1969년에 스웨덴 중앙은행이 만든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스웨덴 중앙은행 상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어떤 키워드를 연구한 분들한테 주는가를 보면, 지금 글로벌 경제 화두가 좀 보여요. 뭐 꼭 경제의 어떤 모델링을 잘 만든 사람들만 받는 건 아니고, 뭔가 기후위기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빈곤 퇴치 문제라든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성이 높아진 분야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작년에 히트친 어떤 논문을 쓴 분이 올해 받고, 뭐 이런 정도의 호흡은 아니지만, 크게 봤을 때 이 시대가, 이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글로벌하게 경제 분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들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사람한테 왜 줬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For Research on Banks and Financial Crisis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올해의 키워드는 경제위기, 금융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랑 은행의 관계성을 밝혀낸 분들한테 줬다는 거거든요.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금융위기 상황에서 은행의 역할, 특히 은행 붕괴를 막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분들의 연구가 이해도를 높이게 해줬다. 그러니까 뭐 2008, 2009년 세계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분들의 연구가 이렇게 평을 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적은 분들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랑 필립 딥비그 교수님, 드라마 작은 학시들 보셨나요, 여러분? 거기서 보배 저축은행 나오잖아요. 거기서 뭔가 뱅크런 벌어지면서 결국은 그 은행이 망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의 축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시장에 루머가 돌고 저 은행이 위험할 수도 있대, 다른 사람들이 다 돈을 뽑아간다는데, 이런 소문이 막 돌면서 너도 나도 돈을 막 찾아가는 뱅크런이 일어나고, 이 뱅크런이 결국은 은행 붕괴로 이어지는 과정, 이걸 이분들이 좀 규명을 했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아, 이 은행이 무너지지 않게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이분들의 논문의 연구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때 썼던 논문이 경제학이랑 금융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 벤 버냉키 수상자분. 벤 버냉키 이름을 보고 저는 사실 좀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제학 과에 재학하던 라떼 시절 얘긴데, 저희 과에 경제학 원론이 두 권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는 맹큐의 경제학, 또 하나는 그때 당시로는 신흥 번역된 버냉키 프랭크 경제학. 그래서 왜 수상에 대해서 말이 나오느냐? 노벨 경제학상은 어쨌거나 경제학상이죠. 일생에 걸쳐서 어떤 우리 사회 아니면 인류의 어떤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연구를 해온 학자들이 주로 받아요. 평화상이나 뭐 문학상 같은 거는 조금 다른 카테고리로 봐야겠지만요. 뭐 물론 벤 버냉키도 경제학자고 경제학 박사고 교수였고 학자로서의 커리어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커리어의 방점은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훨씬 더 찍혀 있고 경제정책가라는 이미지가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연준 의장을 지내기 전에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이사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그때 시절에도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리콥터에서 왜 돈을 이렇게 막 뿌리듯이 현금을 제공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헬리콥터 벤이다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학자로서 어떤 사람인가 새삼스럽게 좀 찾아보니까 대공황 전문가였더라고요. 그냥 뭐 디프레션 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수십 번의 약한 지진보다 강한 한 번의 지진이 지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성향인지 약간 엿보이는 이야기이죠. 경제학자로서는 1983년에 발표했던 논문을 노벨위원회도 좀 주목한 것 같은데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이거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파산이 장기 불황까지 어떤 향하게 되는 결정적 위기였다라는 점을 규명한 어떤 연구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빅쇼트라든지 이런 드라마 보신 분들은 어떻게 금융권의 위기가 경제위기까지 번져나가는지 이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쪼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조금 경기 침체가 됩니다. 디플레이션이 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 주택가격이라든지 보통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잡는 자산들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근데 가격이 내려가다가 그 대출을 받을 때 자산 가치보다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기가 오니까 점점 그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행태를 보여요. 근데 그런 걸 볼수록 은행들은 마음이 더 보수적으로 됩니다. 이 대출자들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니까 대출 나가는 건 좀 줄이고 이 은행들의 돈을 뭐 정부 채권이라든지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한 자산으로 돌리고 점점 대출 문이 좁아져요. 대출 문이 좁아지면 사실 그게 좀 악순환을 일으키는 면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대출을 받아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어왔던 것들이 대출문이 좁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구할 데가 점점 더 없어지고 점점 그 자금적으로 쫄리기 시작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이 오면 실제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부도가 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그게 은행의 위기거든요. 대출해준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은행의 위기로 이어지고 결국은 경제 자체가 무너지는 파국을 맞게 되는 뭐 이런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버냉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연준 의장을 지낸 이후에 어느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랑도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맥락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주택시장이 무너진 것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것만이었다면 살짝 침체, 살짝 위기를 겪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건데 그 불똥이 금융시스템에 기존에 존재하던 어떤 문제에 튀면서 이게 훨씬 더 큰 불이 됐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930년 대공황이 처음으로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는 어떤 시련이었는데 버냉키는 당시 연준을 이렇게 평가해요. 통화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지 않아서 디플레이션과 경제 파국을 막지 못했고 최종 대부자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은행들이 도산하게 내버려뒀다. 그 경제 안정기능과 최종 대부자 기능에서 연준이 실패했다는 이 점이 미국의 대공황 경험이 주는 주요 교훈이다. 이렇게 평소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벤 버냉키는. 이 사람이 대공황에 준하는 어떤 경제위기가 왔을 때 정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힌트가 많이 나와 있었죠. 근데 참 운이 좋게도 버냉키는 자신의 이론을 실제로 자기 손으로 실험해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2006년부터 8년 동안 버냉키가 연준 의장이 되었고 참 공교롭게도 하필 이 시점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운명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전공 분야가 대공황이잖아요. 이걸 연구하면서 쌓아왔던 어떤 생각들 실제로 정책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올리비에 블랑샤드 전 국제통화기금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의 행동이 없었다면 경제는 훨씬 더 붕괴했을 것. 그는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수석 경제 코멘테이터인 그레이프 입이라는 분도 버냉키가 경제학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는 그의 연구와 페드에서의 리더십 두 맥락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무게감에 약간의 정치적 센스를 곁들인 거다. 라고 버냉키가 상을 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스리다르 그 조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CEO이자 억만장자인 분인데요. 버냉키 의장은 자신과 다른 은행 총재들이 주도한 잘못된 통화 정책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이 긴장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면서 지금은 중앙은행과 노벨 경제학상의 파산 순간이다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논설위원실 여기서는 이런 평을 냈습니다. 금리를 역사적 저점으로 낮추고 양적 완화로 지급 준비금을 늘려서 경제를 범람시키는 일은 시장을 왜곡했고 그리고 이렇게 온갖 방법으로 빚을 쉽게 낼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20년 팬데믹이 왔을 때 연준은 똑같은 방식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그리고 좀 더 온건한 평은 이런 평도 있어요. 존 어서라는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이야기인데요. 노벨위원회가 하필 이 시기에 그에게 상을 준 것이 이상하게도 도발적이다. 라고 사실 벤 버냉키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는 거에 의구심을 좀 표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버냉키가 페드 의장 시절에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왜 논란이 되는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터지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춰서 거의 2008년 말에는 정말 리터럴리 제로금리가 됐거든요. 0에서 0.25% 사이 미국은 밴드로 하니까요. 거기에 그것도 부족해서 더 돈을 풀어야겠다는 마음에 양적 완화라는 게 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중앙은행이 보통 쓰는 통화정책 수단이 금리인데 금리 를 제로까지 낮췄으니까 뭐 마이너스까지 낮출 수는 없고 이제는 아예 중앙은행이 다른 자산들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중앙은행에서는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대규모 자산 매입이라고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적 완화 혹은 QE,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하는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연준이 했던 조치가 우리도 대마불사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대기업은 망해도 결국은 정부 자금으로 살려준다. 근데 뭐 그 핑계가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이 쓰러지면 혼자 죽는 게 아니다라는 이유로 너무 살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게 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이번 아까 그 노벨상 수상 이유 설명드리면서도 이들의 연구로 위기를 막는데 은행 파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는 점이 좀 작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뭐 파산되면서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무너지고 이럴 때 리먼 브라더스는 무너졌지만 뭐 AIG라든지 다른 여러 큰 금융기관들은 사실 정부의 도움으로 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망하면 더 큰 위기가 올 거라고 본 거죠. 이런 정책들을 버냉키 의장 시절에 집행을 하게 됐는데 버냉키의 양적 완화 정책 덕분에 대공황까지 번지지 않고 이전에 뭐 대공황을 비롯해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보다는 훨씬 휘청거리는 시간이 적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사실은 이 양적 완화 정책이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양적 완화로 시장에 풀린 자금이 주식시장 같은 데 들어가면서 자산 가격을 부풀리기도 했고 그리고 경기 부양 효과도 좀 있긴 했지만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켰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버냉키 텐트럼. 텐트럼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더니 뭐 발작 내지는 발끈함. 그래서 버냉키 텐트럼이 뭐냐면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이 돈을 푼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고 언젠가는 소위 정상화를 해야 되잖아요. 2013년 5월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려고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돈을 풀었던 걸 걷어들이기 시작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언급되자마자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든지 뭐 신흥국 경제가 흔들흔들 한다든지 또 미국조차도 미국 국채 가격이 막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적 완화를 할 때만 보면 뭐 좋은 수단일 수도 있지만 그걸 엑시트하는 순간까지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좋은 정책이었는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이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 원죄가 이 버냉키한테 있다. 이때의 양적 완화부터 시작된 문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팬데믹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양적 완화나 정책들을 썼고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팬데믹이라는 게 또 오게 되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정책을 썼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졌고 지금 또 급한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뭐 전 세계 시민들이 다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이 선두에 섰던 벤 버냉키라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는가? 헬리콥터 벤에게 상을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정치적인 의미인가? 이게 맞았다는 것인가? 근데 맞았다고 누가 확언할 수 있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우리가 살면서 계속 실험해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뭐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는 노벨상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시점에서 2022년 하반기 시점에서 경제 분야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기 침체, 경제 위기 뭐 이런 키워드가 아닐까 뭐 이거는 이견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벤 버냉키 씨가 받아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다. 까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듣동나 이코노미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을까 궁금합니다. 더 궁금한 주제 같은 거 있으면 이런 이야기 한번 풀어달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가 궁금한 이야기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나가 습관이 됩니다. 내일도 습관적으로 오세요.